같이 기도하고 읽으면서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올리며 또 성경책을 읽으며 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나마 함께 참여하는 이들도 사랑하여 주시고 모두들에게 더 불붙는 마음과 열심과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또 힘써 기도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 말씀을 또 잘 깨달으며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9장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자, 8장에서는 앞장 열왕기상 8장 오늘 새벽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의 기도죠. 성전을 준공하면서 성전 준공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들면서 그가 간절히 소원을 일곱 가지 내용을 소원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신 것은 그를 특별히 사랑하신 까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오늘날은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오늘날은 솔로몬처럼 또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성경 말씀 가운데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감화 감동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깨우치시는 줄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면서 음성을 주시고 나타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사모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사모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하신다.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이 지은 성전을 향하여 주께서 늘 보시고 우리가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대로 해주마 그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잘할 줄 모릅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사람 앞에 서서 기도를 대표 기도하는 거 힘들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골방 기도를 많이 하면, 골방에서 혼자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대표 기도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방 기도를 많이 안 하고 평소에 개인 기도를 많이 안 하면 대표 기도도 좀 두렵겠죠. 그러나 또 잘 많이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다 많이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사람 앞에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을 조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나의 구주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잘 지키지도 못하고 믿음도 참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그래, 네가 잘 깨달았다. 그럼 내가 네게 믿음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겠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아, 그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런 둘째, 셋째, 넷째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좀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죠. 내가 믿음 생활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은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생각만 꽉 차 있고 하나님의 계명 어기고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기도 하고 죄만 지으면서 하나님 내게 부자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웃으시겠죠. 너 건강 주면 뭐 하려고, 그거 갖고 매일 어디 놀러 다니려고, 돈 많이 주면 뭐 하려고, 그거 갖고 너 어디 바르게 잘 쓰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웃으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은 하나님 바로 믿는 게 첫째고, 바로 믿어야 건강 가지고 그 건강으로 선하게 쓰지, 그 건강을 남용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도 악용 남용하지 아니하고 선용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을 뭐 구사해서 나는 말을 못하, 웅변을 못하, 기도는 웅변도 아니고, 예, 기도는 아름다운 말을 다 잘,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에 쏘가 넘어간다면 좀 과하지만은 그런 말에, 오, 너 참 기도 잘한다, 너 참 좋은 사람 같았다,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청산유수 같다고 말하죠. 말은 잘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너는 그 조금 외식하는 것 같은데 너는 마음은 안 그렇잖아, 그런데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말은 좀 잘 못하더라도, 떠듬거리고 말은 유창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안 들으시면 뭐 하려고 기도하겠어요? 기도는 그냥 폼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양, 기도하는 모양을 뭘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께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기도해야 의미가 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뭐 좀 주세요, 그런데 떡을 달라는데 돌이나 먹어라, 생선을 좀 주세요, 물고기 좀 주세요, 물고기 조기도 맛있는데 조기 좀 맛있는, 좀 짜지 않고 맛있는 조기 좀 주세요, 그러는데 뱀이나 먹어라, 그렇게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악한 인생이지만은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에 계신 부모와 같은 창조자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좋은 거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이 그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솔로몬의 기도대로 그래 내가 네 기도를 해주마 그 성전을 구별하여 주마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히 구별하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영원히 두시고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을 항상 거기 두시겠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구약식으로 보면 신약의 성전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지만 구약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성전 중심으로 성전의 눈을 보고 늘 거기에 마음을 두시니까 아 아무개가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금방 아신다.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이 확실히 아시고 내가 도와주마 도와주마 내가 너 기도 들었다 너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 들었어 들었어 내가 다 들었고 내게 응답해 주마 그러신단 말이죠.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하나님 네 솔로몬의 기도대로 내가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성전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먼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쁜 국무총리의 바쁜 일정 가운데서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죠.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아침 또 정오 또 오후에 몇 시에 나는 딱 기도를 조금이라도 한다. 그리고 단 15분, 단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엎드려 기도한다면 정말 경건한 삶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이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시대는 성전이 예배당입니까? 우리 합정동 365-5번 혹은 동막로 24번, 26번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신약시대에는 물론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거룩한 처소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구약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은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우리들의 모임이 지금 모여있는 상태 모이지 않고 텅 빈 예배당을 가리키는 것보다 모여있는 이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의 영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때인데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제 성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모임이 성전이고 또 모여있는 이런 하나의 그 연합체라고 할지 이게 모임 그것이 크게는 이 땅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사실은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있고 때때로 모여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신약 교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이 인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것이 교회고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바로 성전 중심의 기도죠. 모여가지고 금요일 밤 혹은 수요일 밤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지요. 대회 시간에는 그렇게 합심 통성하는 기도 시간이 갖지를 잘 못하지만은 대표 기도만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일이 흥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이십시오. 또 가정에서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이는 이 모임 바로 여기에 교회고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또 눈을 늘 보고 오늘도 오늘도 예 저녁 7시에 합정동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러죠.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눈을 늘 쳐다보시고 주목하시고 아무게 왔구나. 예, 박권사님도 오고 백원사님도 오고 안집사님도 오고 송건사님도 오고 다 신주집사님도 오고 다 왔구나. 이집사님도 오고 다 왔구나. 장로님도 오고 다 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4절 5절 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하면 허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위는 왕위를 말하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된 우리가 솔로몬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가 그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죄짓지 말고 계명대로 바르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계명이 바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니까 착한 사람 되라, 진실한 사람 되라, 정정당당한 정직한 사람 되라 그것이죠. 그렇게 살라는 것.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점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요점 정리를 잘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길게 있어도 그걸 딱 요약해서 그 내용은 요거다 그걸 딱 하면은 아, 저 사람 머리 참 똑똑하네 정리정돈을 잘하네 그러죠. 책을 한 권 다 읽고 나서도 아, 그 책의 내용은 요점은 요겁니다 딱 말하면 오, 저 사람 박사네 아주 공부 잘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요구하시는 것을 때때로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의 책 같지만은 그 가운데 몇 구절 요절이라고 하는 구절들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딱 한두 절로 나오는 구절들이 몇 개 있죠. 그 구절을 우리가 또 잘 주시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0장 지금 방금 읽은 12절 13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 요점이 나오는군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옳거니 구약에서 경건은 한마디로 경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게 큰 죄다. 무신론이 큰 죄다. 첫 번째 죄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컸다 하더라도 그는 부모에게서 난 어린 생명부터 잘 기름을 받아서 아빠 엄마가 고생해서 잘 키워가지고 이만한 건 큰 거지 자기 혼자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커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옳거니 옳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맞죠.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옳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아, 이게 참 행복을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이고 지겹다고 힘들게 좀 빨리 간단하게 하고 아이고 그거 좀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그냥 자유를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만은 물을 떠난 고기가 죽는 것처럼 물 속에 살아야지 아이 난 물 속에 살기 싫다고 저 뭐 육지에 가서 살겠다고 나오면 죽듯이 그러죠. 우리가 아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그럼 살아보게 예, 살아보게 그러면 얼마 못 가서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죄만 지고 죄책만 가득하고 마음의 모든 불행으로 인하여 재앙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또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궁핍해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지경이 되고 말겠지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재앙이 없는 것이죠.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니까 코로나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니까 경제공황도 코로나 백신이 나왔고 코로나 치료제 나왔으니까 걱정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로 끝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건 코로나를 주시는 하나님은 다른 건 안 주시겠습니까? 또 줄 수 있고 주실 수 있고 또 다른 재앙도 내리실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아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문제인 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데 있다는 것이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요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려고 하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 그게 경건한 삶이죠. 순종의 삶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그거 반대되는 거는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냐.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그런 삶이에요. 그게 무신론의 삶이고 불경건의 삶이고 그 삶의 결과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기적이게 욕심을 따라서 돈만 되면 못하는 일이 없고 예. 내가 내 육신의 충족,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뭐고 없이 선을 마구 넘어다니는, 넘나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지구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르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바르고 선하게 사는, 바르고 선한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은혜로 다 된다 하는 말. 얼른 들으면 좋은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예.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죄 지어도 되고 은혜로 다 천국 간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르고 선하게 사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바르고 선한 순종의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성도된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훨씬 가볍죠. 옛날에는 바르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이미 얻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참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죄 안 짓는다. 내가 과거에는 잘 몰라서 죄도 자꾸 짓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죄 안 짓고 바로 살리라. 좀 가볍죠. 이미 하나님께서 100점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의라고 하는 100점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잘 살아. 흰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옷 더럽히지 마. 나가서 옷을 더럽히고 오면 다시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잘 데려주고 이제는 이번에는 더럽히면 안 돼. 그런데 또 가서 더럽혀도 주께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서 더럽히지 말라니까 또 더럽혀서 다음에 더럽히면 맴매야 맴매 더럽히지 말고 잘 살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이미 입혀주시고 의롭게 살려고 하시니까 신약 성도들은 가볍죠. 감사하죠. 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씩씩하게 살 수 있죠. 오늘도 내가 의와 선을 행해 보리라. 내가 멋있게 인생을 남은 생을 내가 힘있게 바로 살아 보리라. 그렇게 하고 살 수가 있죠. 살 수가 있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살고 계시겠죠. 잘 사십시다. 그렇게 명령을 따라 선하게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6절 9절 보십시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도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경고죠.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지 않고 다른 신이나 섬기고 우상이나 섬기고 헛된 것이나 구하고 또 그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를 다 끊어버려 멸절시켜버려 죽인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성전을 솔로몬이 아주 화롭게 영광스럽게 잘 지었지만은 그러나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아무리 예배당 근사한 게 지어놔도 몇십억 드리고 몇백억 드려서 예배당을 거창하게 멋있게 짓는 옛날 중세의 성당들처럼 근사하게 가난한 나라에서도 성당은 거창하게 지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지어놔봐도 그것이 그 구성원들이 신자들이 제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든지 전쟁 한번 나면 폭격 한번 맞으면 다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건물이 아닌가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높을지라도 성전의 앞에의 낭실은 굉장히 높죠. 낭실의 높이가 굉장히 높지만 우리 예배당의 저 종탑처럼 그렇게 구약의 성전도 낭실이 높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위압적일지라도 옛날 성경은 높을지라도 혹은 NASB는 좀 다르게 번역하기를 그것이 폐허 더미가 돼서 더미가 높다 이렇게 그걸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번역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원문에 높다는 말은 폐허 더미가 높다는 그 뜻보다는 낭실의 높이가 높다는 뜻이라고 보면 실제로 낭실이 높았습니다. 낭실의 높이가 역대하 3장 4절에 보면 낭실의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0규빗이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1규빗이 45cm니까 120규빗 하면 54m면 낭실이 엄청 높죠. 종탑이 54m 높이라면 아주 큰 하나의 뭐예요. 그런 탑이 뭐라고 하네. 아주 기둥 같은 그런 높은 탑이잖아요. 그렇게 높다는 것이 낭실이. 그러니까 높을지라도 그 말이 그렇게 번역하는 게 옳은데 NASB는 이 경우에 좀 잘 번역된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좋은 성경이긴 하지만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이라는 말 하나 나오죠. 다른 신을 친근히 하고 꼭 붙든다. 다른 신하고 딱 짝짝꿍이 되듯이 밀착하듯이 나는 다른 신 섬긴다. 그러고 부종하는 것입니다. 친근히 한다. 붙든다. 그렇게도 번역되죠.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살면 복되지만은 바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계명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하신다. 아무리 성전이라도 다 헐어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고 그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신약 성도도 비슷한 경고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했어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행위도 수반된다. 그 말이죠. 행위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고 은혜로 가지만은 행위 없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만 진탕 짓는데 은혜로 그냥 천국은 받아오는 그런 곳이다.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 우리가 땅 위에서는 순종생활 부족하지요. 우리 행위는 늘 부족하지요. 그러나 순종생활 힘쓰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경고죠. 신약 성도에게도 이런 경고가 있어요. 순종은 구원 얻은 성도의 증표입니다. 14절 10절 이하마저 읽어보십시다. 솔로몬이 두 집 그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여서 지공은 공급이라는 아니 공급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가불이라는 말은 카는 뭐뭐 같다라는 말이고 불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입니다. nothing. 무라는 말이죠. 가불. 이게 불이라는 무라는 말인데 무와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 이런 말이 가불이라는 이거는 참 보잘것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뜻이죠.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역군은 강제 노역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 감사제는 화목제라고 그러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땅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오니라는 배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함대, 플리트 함대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한두 척이 아니라 배들, 여러 배들. 배들이 많이 모이으면 함대가 되죠. 요새는. 그래서 큰 무슨 그런 뭐야 그런 큰 함대 하면은 배들이 여러 척이 있고 잠수함도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항공모함도 있고 그처럼 옛날에는 항공모함까지는 없어도 함대와 같이 배들이 여러 있었다고 보입니다.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420달란트 약 14.5톤 엄청 많은 금이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본장의 교훈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셨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그의 눈과 그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다. 성전에 대한 약속. 그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개인이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가르친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면 주께서는 오늘 우리들, 우리 개인이나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을 보시죠. 주님의 눈이 보시고 주님이 보시고 와, 오늘도 모였구나. 열심히 예배들을 잘 졸지도 않네, 잘 드리는구나. 아주 경청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무슨 말인가,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본다 하고 열심히 듣고 있구나.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복을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잘 유지하고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조건적 약속을 주셨죠. 약속도 주시고 경고도 하셨다. 그게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여 계명을 거역하고 이방신이나 섬기면 재앙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이 약속과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용된, 아까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이것도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헛된 신을 섬기고 돈,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은 돈이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력이 있는 시대가 됐어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나 가게에 절대 가치를 두고 산다면 너는 돈 섬기는 배금주의, 금을 숭배하는 사상을 배금주의라고 말은, 너는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상,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돈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러죠? 그렇게 삶은 우상숭배요. 돈 또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속에도 약간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고 가치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성전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이 말씀 조금 묵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시고 또 약속하시고 경고하시며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복된 삶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네가 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징벌하고 징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경고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길, 선한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